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의해서 이번에도 기독교 회사 제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계시록에 예언된 기독교의 역사를 요약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교회의 역사는 일곱 교회 시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AD 34년부터 100년까지 즉 사도들이 활동할 당시에 사도들이 살아있던 그 시대를 에베소 교회 시대라고 부릅니다. 즉 사도 교회 시대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AD 100년부터 313년까지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아서 고난을 당하던 시대, 그 시대를 서머나 교회 시대라고 부릅니다. 다음 AD 313년부터 538년, 그러니까 콘스탄틴 대제 때부터 저스티니안 황제가 로마 주교를 종교를 전체적으로 관할하고 이단을 신문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지는 그런 시대를 버가모 교회 시대, 이 시대에는 많은 타협과 배도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다음은 AD 538년부터 16세기 초까지인데요. 이때를 중세 암흑시대, 종교적으로 아주 암흑 가운데 있던, 그리고 왕들이 로마의 주교에게 꼼짝할 수 없었던 그런 권한을 다 빼앗겼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두아디라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다음은 16세기 초부터 18세기 말까지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시대, 이 시대를 4대 교회라고 부릅니다. 다음은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중순까지인데요. 이때는 선교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활동을 아주 왕성하게 했던 그런 시대를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19세기 중순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지금 현재 시대를 라오디기아 교회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시대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잠들어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럼 에베소 교회 시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는 사도들이 활동하고 사도들이 복음을 왕성하게 전했던,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시기입니다. AD 34년부터 100년까지 사도들이 실존해 있던 마지막 사도가 죽을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받고 유대인들에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하고 사도들을 극심하게 박해하고 심지어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사건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 사마리아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었죠. 그때 이디오피아 여왕의 보좌관도 침례를 받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온 가족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온 가족이 성령을 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서대반을 돌로 칠 때 거기서 보고 있던 바울이, 그 당시에는 사울이었죠.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바울로 작은 자로 바뀌어서 정말 많은 이방인들에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던 시기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역사가 있었죠. 뭐 뱀 독사에게 물렸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난다든가, 아니면 복음을 전하다가 모함당해가지고 포성줄에 묶여서 끌려다니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또 왕이나 총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특권까지 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의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계기가 되었던 그 시기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이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처럼 사모할 만한 교회, 흠모할 만한 교회였습니다. 지역적으로도 사모할 만한 좋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였고 사도교회였습니다. 순결하고 뜨거웠던 교회였으며 사도들과 제자들이 생존에 있어서 그들에게 직접 설교를 듣고 온갖 오류와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을 체험했으며 복음 전파를 위한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시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칭찬의 말씀 있죠. 에베소 교회는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의 핍박 속에서도 지칠 줄 모르는 열심과 수고를 다하여 일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또한 성경 말씀에 기록된 진리에 충성스러웠으며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은 그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진리로서 시험했던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는 네로 황제가 아주 포악하기로 유명한 네로 황제가 로마 시에다가 불을 질러놓고 그리스도인들을 모함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죽게 만들기도 했었고 또한 그 당시에 원형 경기장에서 투사와 또는 그리스도인들을 풀어놓고 많은 맹수들을 풀어서 누가 맨 마지막까지 잡혀먹지 않고 있는가 하는 그런 내기를 할 정도로 아주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당시에 네로로부터 아주 많은 핍박을 받고 그 당시에 사도들은 거의 다 순교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는 니골라당의 가르침, 즉 다시 말해서 그노티시즘이라고 하죠. 영지주의 가르침을 반대했던 에베소 교회입니다. 니골라당에 속한 사람들은 도덕률에 순종하기 위해서 구태여 육체의 욕구를 자제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물질과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기 때문에 육체의 방종과 죄된 행위는 영혼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니골라당은 현대 기독교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자유주의적인 그런 가르침과 같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지적으로 인정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으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사상의 시조라고 할 수 있죠. 그리스도께서는 니골라당의 가르침에 대항하여 이르신 에베소 교인들을 칭찬해 주셨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칭찬의 말씀뿐만 아니라 책망의 말씀도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진리를 고수하는 열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이미 불법의 비밀이 역사하기 시작하였던 그런 때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의 범죄로 사람은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회개하고 죄를 승리하는 자들에게는 다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수 있는 영원한 특권이 약속되었습니다. 오직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그리스도인들만이 이기심과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으며 진리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스므나교회 시대인데요. 이때는 핍박과 순교의 시대입니다. AD 100년부터 313년 콘스탄틴이 기독교로 개종해서 제국 종교를 만들기 이전까지 이 시대를 말합니다. 스므나교회의 이름의 의미는 향수의 일종인 몰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몰약은 그 나무를 쳐서 으깰 때 큰 향기를 발하게 됩니다. 스므나교회는 로마 제국이 가하는 극렬한 핍박을 통과했지만 그 핍박의 고통은 교회를 파괴시키는 대신에 하늘의 복음의 향기가 온 세상의 향수처럼 번져나가 널리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스므나교회에 주신 칭찬의 말씀은 스므나교회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사탄의 회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시기하고 미워하던 유대인들은 로마 정부와 결탁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주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성경은 진정한 의미의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 겉모양만 갖추었다고 유대인이 아니오. 오히려 유대인의 속마음을 가져야 유대인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만 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상속을 받을 자니라. 우리는 바로 이런 칭찬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상속을 받을 자니라. 시청자 여러분은 모두가 약속대로 상속을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서머나 교회에 어떠한 책망의 말씀 대신에 위로의 말씀만 남겨두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서머나 교회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충성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가해졌던 고난과 핍박은 교회를 순결하게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주신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서머나 교회가 당면할 가난과 궁핍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은 그들의 신앙을 부요하게 만들었으며 그들을 사랑과 봉사의 그리스도인들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들은 가난하였지만 부유하였고 부유하였지만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시대 동안 사탄은 로마 제국의 핍박을 통해서 기독교회를 제거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기독교의 신앙이 사람들 사이에 인기 있는 사상이 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수많은 핍박이 가해졌지만 그 중에서도 AD 303년부터 313년까지 디오클레시안 황제 때 이루어진 마지막 10년간의 핍박이 가장 극심했던 때입니다. 이 당시에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 핍박에 못 이겨 돌아서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정말 극렬한 핍박 속에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유지했던 많은 사람들은 순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약속이었습니다. 핍박과 순교의 시대를 통과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커다란 격려와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입술로 되새기면서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순교자들은 머지않아 영광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교회 시대입니다. 버가모 교회 시대. 이 시대를 타협의 시대라 부릅니다. AD 313년부터 538년까지입니다. 로마 황제인 콘스탄틴이 기독교로 개종한 이후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정과 인기를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수많은 이교도가 황제를 따라서 개종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새로 개종한 이교도들과 국가 요구에 따라서 진리를 타협하게 되었습니다. 버가모의 이름은 성체, 요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핍박의 시대 동안에도 굳건하게 지켜오던 믿음의 순결함은 정치와 종교가 손을 잡음으로 핍박이 중단되고 세속과 권력이 교회 안에 들어오자 믿음의 성체는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 이래 교회는 세속과 타협을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버가모 교회를 위기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진 분 그렇게 나타나셨습니다. 페르시아는 바벨론을 정복한 후에 바벨론에 속해 있던 버가모의 시민들에게 자유를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도 바벨론 종교는 계속되었고 버가모를 통하여 나중에 로마까지 전달되었습니다. 버가모는 고대 바벨론과 로마 제국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주어진 칭찬의 말씀이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라기보다도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는 안디바라는 사람입니다. 안디바는 안티, 즉 대항하는, 그리고 파파스, 교황, 교부 이런 뜻입니다. 그 당시 교부에 대항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서 안디바라 불렀습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회를 국교로 인정하면서 교회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인정을 얻고 권력자들의 요구에 순응하기 위해서 타협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안디바라고 불리던 소수의 그리스도인 그룹은 교회의 지도층, 즉 교황권에 대해서 저항했던 것입니다. 타협과 세속의 길을 걷던 버가모 교회에 있어서 안디바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의 참 백성, 하나님의 남은 백성을 대표하였던 것입니다.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비록 버가모 도시가 사단이 주도하는 바빌론 종교의 중심지이긴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실한 백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안디바는 버가모에서 순교당한 그리스도인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주어진 책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배도는 신속하게 발전했습니다. 1세기에 나타났던 니골라당의 행위가 버가모 시대에는 니골라당의 교리로 발전했습니다. 니골라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헬라와 로마의 관습과 철학 위에다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니골라당의 인간적인 가르침은 교회 안의 부유층과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특히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니골라당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고결한 표준을 하나님의 진리를 논리적으로 부인하도록 유도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의와 논리 위에 세워진 가르침이 이 시대에 만연하였습니다. 사단은 에베소 교회 시대 이후에 계속해서 니골라당의 핵심 교리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의무에서 복음은 그리스도인을 해방시키다는 그런 도덕률 폐기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계속해서 공격해 왔었습니다. 버가모 시대 교회에 주어진 권면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법정 재판에서는 재판 결과를 나타낼 때 흰 돌과 또 금은 돌을 주었습니다. 흰 돌은 무죄 석방을 의미하였고 금은 돌은 유죄를 의미했던 것입니다. 또한 노예가 자유인이 되었을 때 그에게 흰 돌을 주었고 때때로 새로운 이름이 그 돌 위에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흰 돌은 싸움에서 15번 이상 승리한 투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흰 돌은 자유와 명예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흰 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세상을 승리한 그리스도인이 죄의 사슬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명예를 얻게 되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오늘날에도 흰 돌을 받는 경험을 하는 사람만이 구원의 약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줄 뿐만 아니라 또 흰 돌을 주어서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름은 받는 자밖에 모를 것입니다. 받는 자와 그리스도. 만나는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께 나가면 그분께서는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나눠주셔서 우리의 품성과 생애를 그분과 같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생명의 떡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늘의 만나를 먹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도 하늘의 만나에 동참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